열왕기상하 20번 메시지.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림.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잘 다스린 왕은 유다를 다스린 히스기야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의 다스림을 고찰하고 다음에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에 있는 그것의 성취 간의 내재적 관계에 대해 더 말할 것입니다. 29년을 다스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 그의 나이 25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 18장 3절부터 6절까지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음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제하여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또한 그가 느후산이라고 부른 모세가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이 향을 사르던 녹뱀을 부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는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출하기 위해 녹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신 때문에 결국 녹뱀은 하나의 우상으로 여겨졌으며 이로 인해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합하여 떠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의지했으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아수르 사람의 침략. 18장 9절부터 19장 37절까지에는 아수르 사람의 침략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의 침략. 히스기야 4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이를 취했습니다. 3년 만에 히스기야가 6년이요, 호세아가 9년인 때에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데려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공격하고 도전함. 18장 13절부터 19장 37절까지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무례하게 모욕하면서 공격하고 도전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침. 산헤립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에게 굴복함. 유다 왕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굴복했습니다. 산헤립이 그에게 요구한 대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매우 많은 은금을 바쳤습니다. 무례하고 모욕적인 도전을 받음.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대군을 거느린 납사계를 통해 무례하고 모욕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호소함.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본국에서 칼로 죽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함.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도전하는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구원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심.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그분이 갈고리로 아수르 왕의 코를 꿰고 자갈을 그 입에 먹여 돌아가게 하고 그분과 그분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을 침.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침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되었으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심.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저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함.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그를 낫게 하시고 그의 날을 15년을 더하시며 여호와와 그분의 종 다윗을 위하여 저와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에게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회복시킴.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으로 히스기야를 회복시켰습니다.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함.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하니 여호와께서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실패. 12절부터 19절까지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실패를 봅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냄. 바벨론 왕이 저의 회복됨을 인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보물고와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보임. 히스기야가 자기의 보물고와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그 사자에게 보였습니다.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의 눈에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감추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께 책망받음. 이로 인하여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그의 열조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바벨론 사람이 그의 아들 중 몇을 사로잡아 바벨론 왕궁의 환관을 삼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고 대답함.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하며 저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는 것이 선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대답은 나를 곤혹스럽게 했는데 이는 그가 자신만 주의할 뿐 후손들은 주의하지 않는 다소 이기적인 것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영성에서 그리 무게 있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18장 13절부터 20장 19절까지의 단락이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노래를 뺀 이사야 36장 1절부터 39장 8절까지와 유사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히스기야의 영성의 관점에서 기록된 이사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9와 20을 참고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못과 수도를 만듦. 히스기야는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유기적인 몸을 가진 그리스도이신데 이 유기적인 몸은 교회이며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에 있는 그 성취 간의 내재적인 연결은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연합하심으로 인성을 입으실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분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사람이 되셨는데 이는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사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우주 가운데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분의 성육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는 그분의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에서 제시됩니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 안으로 높여졌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인성은 거듭났으며 부활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인성은 없이 신성만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결시키고 연합시키실 것을 뜻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으며 동시에 모든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구속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을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선한 사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갖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수백만의 하나님 사람을 대량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모형이요 원형이십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끌어 우리로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해야 하며 계속하여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신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인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을 부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신성한 생명을 적용해야 합니다. 거듭난 후에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의 완결이요 총체인 생명주는 영은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둘째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셋째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넷째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우리를 나타남과 요소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두게 합니다. 결국 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 전 존재를 그분의 영광으로 적시실 것입니다. 거룩해 함과 새롭게 함과 변화시킴과 형상을 본받게 함과 영화롭게 함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단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많은 아들들 중 맏아들이 되셨으며 또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고 하나님에 의해 주와 그리스도로 임명되셨으며 임금과 구주가 되도록 높여지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며 새 언약의 중보와 집행자이시며 하늘에 있는 사역자이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위에 언급된 단계들 안에서 우리 안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두 번째 부분을 이해하고자 하고 또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서신서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의 열네 서신서에서 우리를 한 덩어리의 재물에서 귀한 어떤 것으로 변화시켜 그분의 본질과 요소와 본성과 생명과 나타남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도록 하늘에 계신 승천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생명주는 영으로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로서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사역하고 계시는지를 밝혀주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며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